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또 다시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사야라고 말하는 세컨 아이제야라고 말하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제 말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에 이 백성들을 대하실 것이며 어떻게 저들을 참 귀하게 세우실 것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예언적인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당장은 끼미도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의 이 멸망을 이미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참잘 나가던 제국으로 떵떵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아수르가 득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든지 또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 나라 온 세계를 정복한다든지 그거는 이미 그건 아직도 전혀 이제 예측도 안 되던 그런 시기이고 거기에서 또한 단계 더 나가서 결국은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앞서가는 말씀인가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뭐 이런 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지 이런 게 있냐. 초자연적인 그런 좀 계시를 믿지 않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이 모든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믿질 않는 걸 읽으면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기들한테는 아무 저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봐라, 이거 이사야가 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이미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늦게 썼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예수님 사건보다 더 늦게 써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적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다. 아무리 비껴가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다른 답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이걸 뭐 비틀어가지고 다르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디선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고 하는 이 성취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숙제는 뭐냐면은 본문의 숙제는 전체적인 이 내용과 여기에 18절, 1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개가 이렇게 하모나이즈 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도로 새로운 일인가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이제 너희가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그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배경에서 저희가 좀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이 사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와야지 이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그랬고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라 하셨는데 사실상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새걸 얘기하지 않고 옛 것을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저들로부터 당시로 얘기하면 천년 전에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이 저들의 민족을 디파인하거든요.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칼렌더도 인력도 달력도 1월 1일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할러데이가 언제냐면은 유월절 같은 게 할러데이입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금 현재 삶이 디파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셔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드러나도록 하겠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6절을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아,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는 14절 이후로 지금 바벨론이 패망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뭐 유브라데 강도 건너야 될지 모르고 뭐 와서는 이제 요단 강도 건너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바다를 건너고 큰물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낸다. 이것은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어떤 과거에 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너희 시대의 너희의 사건으로 이것이 새롭게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경험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 마치 불을 밝혀놓고 그 불을 물에다가 잠그면 쑥 하면 불이 꺼지겠죠. 그거 마찬가지, 그 이미지입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물속에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겠다. 이거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여기서 말하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다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분명히 새로운 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예고하는 방법은 이미 있었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그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19절에도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다음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위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것이 강처럼 흐르게 하셔서 그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믿음의 사건으로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저들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는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마치 상실될 정도로 그것이 너희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새로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이사야의 모든 그 말씀이 다 종합돼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에게 내려오셔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분이시다. 그는 거룩한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구별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구별된 자기 백성을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맞죠? 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창설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저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국가에 사회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시고 모든 예식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다. 어떤 하나의 과거의 포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 본문은 이거예요. 본문은 이건데,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야 되나요?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데.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 자꾸 물어보는 게 2부 예배 끝나고 이해했냐 그랬더니 이해 못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약속하지만 그 새로운 것의 원래 패러다임은 이미 있었고 그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구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은 우리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고 묵상하지만 그걸 다 어디에다 맞춰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이지만 그 사건은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Once for all 그러죠. Once for all. 예수님은 단번, 한 번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번 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적으로 단회적입니다. 가톨릭 신학과 우리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차이가 성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미사를 지낼 때 그 미사 지내는 그 상을 이것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얼터. 얼터라는 건 뭐냐면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암만 읽어도 그렇게 안 써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드려진 것이나 그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예수님은 단번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매년 부활절마다 또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참 인간, 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도 단회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다시 역사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구한 효력이 있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구속사적 사건으로 구속 역사의 사건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고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기 위하여 영구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오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매번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님은 교회에 영구히 머물러서 역사하신다. 그거죠. 문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헷갈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을 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역사들의 의미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죄와 열심히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건 속에 우리 속에 이게 역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단번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보수 개혁주의 신앙은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어떤 교회는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지어는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전통적이에요? 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 독생자 되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면 일단 말이 안 되겠죠.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마치 구약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 기본인 것처럼 수많은 시편이 출애굽 사건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존재가 설명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까지 그 효력을 다 계속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저는 이제 이 힌트를 얻게 된 거죠. 출애굽 사건을 또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고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중요한 키로 중요한 파라다임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은 마치 과거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뭔가 이렇게 그때의 것으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새로운 역사로 너희 속에 구원의 실제가 경험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대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대될 수 있다. 전통적 신앙이라는 것이 과거의 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우린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그거 믿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죽을 때 뭘 우리에게 요구할까? 아마도 그 우리가 믿었다는 증표를 좀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매번 그거 확인하죠. 내가 증표를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 죽으면 천당 가게 해주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 정도는 될지 몰라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적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비꼬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스스로 리플렉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가끔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뭐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별로 나눌 게 없다. 아, 그건 좀 난감하죠. 기도 제목을 나눠라도 줘야 서로 기도라도 하는데 기도 제목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왜 기도 제목이 없나? 뭐 요새 뭐 괜찮습니다. 뭐 건강도 하고 뭐 사업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뭐 남들에 비하면 뭐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도 뭐 자기 길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도 제목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요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때요? 아, 우리 교회 뭐 편안하고 좋죠.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답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길래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저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다 봤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나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세우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 요새 괜찮아요, 요새 사업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땅 위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뭐 그것이 우리가 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지금 세상은 난리 소관인데 절망이에요. 절망. 요새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부딪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상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고난과는 무관하시다고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그 믿고 구원 얻고 이 세상 평탄하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그 티켓 보여주고 천당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이 말씀하고 지금 맥이 통하나요? 이 고민인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구원의 찬송은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 이미 받은 거고 이거는 이건 받은 거고 그 뭐 자꾸 생각할 거 있어. 이미 받은 거고 그건 죽고 나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 지금 무슨 구원 필요합니까 여러분? 에? 경제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지금 코비 때문에 다들 그거 갖고 코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결국은 맥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뭐 남을 성토하는 거나 뭐 여러분을 비난하는 거나 이게 아니고 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때에 과연 나의 고민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를 구원해 내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찬양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는 그 말씀에 지금 그 포인트가 그 포커스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라고 적어도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깊숙이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시편 아니고는 예배 땐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그거는 조금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좀 협소한 생각이라고 느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시와 찬양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딴 건 없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찬송은 계속 쓰여져야 돼요. 만약에 작곡 작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번 해야 돼 그거를. 뭐 작곡까지는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그래도 묵상 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들이 쓰여져야 돼 계속해서. 그냥 어떤 과거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그것을 써내려가고 또는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 때문에 아프고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이 여실없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저는 오늘 좀 특색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색이라는 것은 남들은 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것이 어떤 이분들의 신학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제가 옹호하는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그 고민에 대한 그 고민 자체, 고민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의 예로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안병무 선생님 얘기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뭐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자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좀 쭉 읽다가 마음에 야 그래도 그 시대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민중신학을 과거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론의 문제가 있다, 기독론의 문제가 있다, 교회론의 문제가 있다, 뭐 내세관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그냥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그거는 아주 아주 나쁜 학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의도 자체를 읽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 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현장신학입니다. 현장신학. 현장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현장의 질문을 자꾸 듣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신학을 안 하면 전통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신념이라 성경의 무오와 권위 이런 것을 절대로 믿죠. 우리는 그러니까 곁길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질문하고 있는 현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양심껏 해야 됩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기록을 보니까 신학교 나오고 사역을 못했어요. 한국전쟁이 터졌거든요. 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진 다음에 전쟁통에야 뭘 하겠습니까만은 53년도 휴전이 되기 전에 뭐 유명한 교회죠. 사실은 뭐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향림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를 설립하셨더라고요. 전쟁통에 무슨 서울에 교회를 합니까? 그것도 개척을. 그게 말이 되나? 근데 그 고민인 거죠. 이 전쟁통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집과 직장과 미래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쳤었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께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라면 뭘 할 것인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 되면 모여서 땡 종치고 예배 부름하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기도 대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면 그 교회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군중들 모아놓고서는 자 이제부터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땡땡땡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냐 이런 이제 굉장히 좀 1차원적인 고민을 하신 거고 성찬에 대해서도 지금 성찬 시간입니다 이만큼씩 나누는 게 성찬이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같이 떼고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밥상 공동체로 나누는 게 성찬이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현장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건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예배의 의미라든지 교회가 지금 지니고 있는 교회로서의 현재적 이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현장에 예배로 함께 들려 올라가는 히브리서적 예배가 있다는 것도 망각해서는 안 되니까. 저는 한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분이 예수를 알고 싶어서 독일을 갔어요. 독일이 당시에나 뭐 하여튼 20세기의 신학 그러면 독일이니까요, 독일. 근데 독일의 신학은 엄청나게 자유주의화가 된 겁니다. 자유화가. 그러니까 이 리버럴라이즈 됐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10년을 공부했어요. 이분이 솔직하더라고요. 10년을 공부하고 제가 그 신학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아주 복잡하니까. 10년을 공부하고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 역사적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허무하죠? 10년 신학 공부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모른다. 복음서 왜 읽어요? 복음서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뿐이다. 고백, 캐리그마, 선포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사실 역사적 그리스도와 꼭 맥이 통하는 거 아니다. 그들은 부활을 외쳤다. 부활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안 믿잖아요.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역사적 그리스도는 단절돼 있어서 우리가 모른다. 그거를 10년 동안 배웠대요, 이분이. 그리고선 돌아왔어요. 그걸 믿었어요, 이분은. 겸손하게. 아, 신학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역사적 그리스도는 모르나 보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싶어서 미치겠더래요. 예수가 어딨지? 예수가 뭘 하지? 네. 저들이 굉장히 주객도식을 해가지고 아주 객관화시키고 이상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주객도식이란 말 있잖아요. 주와 객을 나눠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캐리그마다. 잘라가지고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전혀 어떻게 이렇게 좀 일종의 하나의 이론화되어 있고. 이런 예수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 만날 수 없다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그냥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복음서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졌고, 거기에는 설교나 이런 메시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있고, 비교적. 그냥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그리고 전혀 꾸며져 있지 않은 듯한 굉장히 raw해 보이는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분이 이걸 왜 이렇게 읽냐 하면은 70년대 읽는 거예요. 7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그 노동자들의 착취의 현장 속에서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지배자들의 양심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분이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신학이라니까요. 이 현장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장에 예수는 어딨냐? 네. 물론 이건 뭐 계속해서 좀 정치적으로 어플라이를 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저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게 살면 이제 그 질문이 안 생기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네. 근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죠? 막 아수라장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고, 마가복음 속에 중심축을 제자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다 한심해 보였어요. 여러분, 맞아요. 마가복음만 읽으면 제자들은 정말 어리버리합니다. 자리를 못 잡아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서, 그 다음 뭐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끝이에요, 마가복음이. 원래 끝이에요, 그게. 나중에 좀 어색해서 덧붙이긴 했지만, 요 부분은 우리가, 제가 뭐 이게 자유주의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아주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답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미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마가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봤을 때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거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예수님의 중심이 어딨느냐 보니까 무리에게 있더라. 무리,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매. 예수님은 특별한 엘리트가 아니더라.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고 예수님은 목수였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자기의 가정도 꾸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고 어려운 형편이었고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힘들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뭐 한이란 얘기도 나오죠. 병을 고쳐주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예루살렘파와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어디에서 부활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 사건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은 갈릴리의 군중이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제가. 여러분 혼동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실제적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그래야 복음은 성립이 돼요. 그냥 자기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적어도 안병무 선생님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가 어딨냐 봤더니 예수가 민중이었고 민중이 곧 예수더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현장적 갈등과 스트러글이 있더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기도 투쟁하다 감옥도 가고 그럽니다. 고문도 당하고.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민중신학 얘기를 할 텐데 좀 고민은 된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혹시 교인들 중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면 어떡할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입니다. 예. 하나의 이기샘플이고 이런 고민을 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답이 100% 성경적이고 옳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했다는 거고 이 고민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예, 뭐 민중하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노동계층으로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안병무 씨 같은 분은 굉장히 잘나가는 분이었거든요. 엘리트고. 그러나 자기의 라이프를 거기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한 걸 보면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저는 감옥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지금 분신자살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제 몸을 살을 그런 생각 없어요. 없어요 저는. 왜?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편한 게 좋아요. 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도 고민해요. 고민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솔직히 제 마음이 그분들보다 나의 신학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그분들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아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 그건 뭐냐면 얼마만큼 제 삶 속에 그리스도가 현장화가 안 됐으면 이렇게 안일하게 그저 전통적인 포뮬라만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가겠는가. 여러분 도전은 하겠습니다. 이 말로 이제부터 할 일은 이제부터 태산입니다. 아니 왜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일꾼들 착취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사람 뭐 이민자들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만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건강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물론. 그러나 오늘 시대가 하도 개인주의적이고 하도 커머셜라이즈 돼 있고 결국은 소비자로서 이 교회는 내가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 품이 차리고 그냥 편안히 왔다 편안히 가면 뭘 더 원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현 시대의 고민이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고민이에요 우리의. 그러나 적어도 현장 속에 이 복음이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이 과연 뭘까? 이걸 좀 익사이팅하게 눈을 열고 살펴보면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우리가 좀 나가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무엇,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가장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적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이 결국 돼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 기관을 관리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거 참 저는 그냥 이렇게 매니지하는 쪽을 잘 더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 고민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긴다, 여러분들께도 이 고민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